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번 주와 다음 주의 설교는 원래 하나로 이어져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둘로 나눴어요. 결론이 조금 아쉽게 나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결론을 확실하게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종말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분의 첫 번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었고 또두 번째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었고 세 번째 이름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오늘은 마지막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죠, 예전에. 그래서 넘어갈게요. 16절을 보시면, 종말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쓰인 바실리우스 큐리오스는 왕, 통치자, 다스리는 자,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 에베소서 전체를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구원은 아니에요. 뭐였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죠?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가시적으로 완성이 되는 장면인 거예요. 물론 오늘 장면도 환상이죠. 그러나 그 환상 속에서 보여지는 이 시간, 역사의 종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과의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안 해드려도 잘 아시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 예수로 오셔서 그 언약을 지켜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이미 완성이 됐죠. 에베소서 1장 20절 보세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주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셨다라고 이렇게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만물을 우리 주님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반드시 이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서도 완성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이 역사의 중심에다 놓고 여러분이 이 역사를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안에 작은 일부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이 버릇이 있어가지고 항상 자기의 일을 이 역사의 중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건 아담의 악질적인 습관인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미리 프로토타입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강조해서 읽은 부분들을 여러분이 딱 들으시고 제가 지금 어떤 의미로 이 구절을 읽어드렸는지 금방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단순히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화란의 개혁주의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나 헤르만 도에베르트가 이 명령을 근거 삼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의 다양한 영역으로 뛰어들어서 세상의 왜곡된 문화를 개혁하고 기독교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그렇게 살다가 갔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정당까지 만들어서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나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왜 가끔 그런 아브라함 카이퍼 그리고 또 프란시스 셰퍼 같은 사람들을 그들의 그 신앙관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명하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문화 속으로 뛰어들어서 기독교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문화가 개혁될 것이다. 세상이 바뀔 것이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문화를 공박하고 그 문화에다가 기독교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냐? 그냥 그 십자가를 들고 세상을, 그 세상의 죄를 그냥 가서 공박하는 거예요. 이게 죄야. 이거 틀린 거야 라고 십자가로 계속해서 그냥 공박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로 그냥 정죄를 받는 것이고요.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선 참 교만인 것입니다. 이 명령은요. 단순히 아담에게 주신 문화 명령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국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무산이 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정복해라 라고 한 이 명령은 이 계획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은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서 프로토타입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단 말이죠. 근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신다고요. 근데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이 무산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세워서 그 명령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그 전체 이야기가 구속사이고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내용은 전부 예수와 우리의 구원, 구속사의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죄라는 매개체로 하나가 되어버린 여자와 뱀을 원수로 만들어버리시겠다라고 공언을 하세요. 그 말은 둘 중에 하나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 편으로 만드시겠다라는 복된 은혜 언약인 거예요. 너희들을 근거하지 않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니네 둘 중에 하나는 내 편으로 만들 거야라는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창세기 1장 28절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또 지금 읽으신 창세기 3장 15절을 잘 연결해 보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아니에요? 이건 뭔가 얼굴의 표정이 수긍이 가는 표정이 있어야 제가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맞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들을 품에 품고 만물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실 거라는 것을 미리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계획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이미 완성이 됐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제 가시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품에 안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언약을 완성시키시는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왕노릇을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27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거기다가 넣어놨는지 아시겠죠? 진정한 하나님의 참 형상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미리 프로토타입으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로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참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십자가 안에서 완성해 내시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왕노릇은 종말에 가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서게 될 거란 말이죠. 예수 안에서.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 지금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으며 우리는 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이미 그 왕노릇을 하고 있어야 함을 누차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완료예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로 이미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명령은 사실상 이렇게 진정한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확언을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실이 이미 믿음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미리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아 나는 그날에 이미 들어갔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그걸 받아들였다면 이미 나라가 옮겨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은 제가 누차 설명해 드렸듯이 내가 어떤 존재 위에 군림하는 이 땅의 아담들이 만들어 놓은 왕의 개념과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 하늘의 왕 노릇이었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다 가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아 그게 왕 노릇이구나 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이 구절도 이제 거의 우리가 외웠을 법도 한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것이 바로 왕노릇이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죽어버리심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인정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이렇게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순환당하고 원수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 그 자체가 예수가 이 땅에서 보여준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그 개념이 담고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로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이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맞다면 그게 확인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삶을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이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그 나라는 그 거짓된 자아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왜 제가 거짓된 자아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내 자아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옛 몸뚱아리 육신 그건 자아가 아니에요. 대학교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지만 가보면 대학은 없고 대학교 교수, 대학교 건물, 캠퍼스, 학생 이런 것은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대학교를 추론해서 개념으로 갖고 있는 것처럼 자아는 자기가 만들어낸 상상의 존재라고요. 자아라는 것은 예수를 만났을 때 비로소 탄생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시간을 내서 그건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 거짓된 자아, 그것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나 이외의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통제했던 그 육적인 나를 해체시키고 십자가는요. 그 육적인 나를 해체시키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여 그 상대방을 살려내고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게 만드는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삶은 세상에서 볼 땐 왕의 삶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그건 왕 노릇이 아니라 종 노릇이죠. 그러나 바로 그 세상적 관점의 종 노릇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왕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쾌한 종 노릇이 바로 하늘나라의 왕 노릇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자기를 비워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왕 노릇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면 하늘의 왕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왕노릇을 하다가 가셨는지를 그림으로 잘 그려놨어요. 13장 4절로 가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모습이 바로 히브리 종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일은 노예의 일 중에서도 아주 치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같은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이 일을 시키질 않았어요. 발 닦는 일은 같은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시키지 않았다니까요. 너무 치욕적인 일이라.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로 간 거예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른 전형적인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일부러.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이 말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원수의 발까지도 성심성의껏 닦아주시는, 다른 일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 바로 하늘의 왕이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전에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직접 그러한 하늘의 왕의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태까지 아무리 말로 해도 이 제자들이 못 알아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너희도 바로 이 종의 삶을 살아야 하며 반드시 살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실제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 원수의 발, 거기에 유다도 있었거든요. 그 유다의 발까지 닦아주시는 모습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는 곧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가 해체되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다른 이들이 유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노릇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한 사도들이 그 주님의 말씀대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다가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내용을 자신들의 삶으로 살아냈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인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렇죠? 이렇게 예수께서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말은 곧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다른 이들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성장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내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거. 그게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절대 높은 고지에 올라가는 거, 이게 기독교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이기심, 자기보호, 통제성향 이런 죄를 공박하면서 다가와가지고 그 자아를 완전히 해체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만들어내는 게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는 여러분을 향해 공박해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백마를 타고 칼을 들고 여러분을 향해 공박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거짓 자아, 옛 자아를 분해해버리시는 거예요. 해체시켜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성도라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종이 되는 연습, 종이 되는 훈련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의 종, 내 이웃을 섬기는 내 이웃의 종. 종이 뭐예요? 종. 나의 생각, 나의 주장 이런 것들을 다 꺾고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바로 종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죽이고 내 의견을 죽이고 내 소원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많은 기도들이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너희들의 소원이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애타게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보세요. 모든 사도들이 전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러요.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나의 힘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 예수에게 다스림을 받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에 순종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그 훈련을 육신을 입고 받아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야 글로 가지 마 막았다고요. 아니 여기 일로 가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가지 마.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 그러면 글로 가는 거예요. 왜 꼭 글로 가야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여기인데 따지는 게 아니라 종이니까 가지 마. 그러니까 막으니까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노예들은 모두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백성이나 귀족들, 왕족들이었어요. 그렇게 귀하게 살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고요. 자기 나라에서 살던 습관, 성격, 자유민의 정신 이런 것들을 박살내버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고운 손, 치렁치렁한 머리, 어여쁜 화장, 사치, 허영, 풍성한 식사 이런 것들은 노예에게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귀족들, 이 왕족들은 거기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끊어내야 돼. 노예로 만들기 위해선.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노예를 길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둘라고게오예요. 그 똑같은 단어가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쳐서 복종하게 하다 이 단어가 바로 둘라고게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 그 둘라고게오를 통과하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는 그 둘라고게오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으로 회복된 자들의 삶인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아담이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간 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회복된 자들은 자기가 이제 거기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나는 하나님 말 이제 잘 듣겠습니다. 나는 이제 선악과 안 따먹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훈련하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나의 훈련 고관이 되고 내가 나를 둘라고개로 자꾸 집어넣어서 자기를 죽이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자꾸 죽여가는 그 둘라고개오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 그래야 또 내 자아가 죽겠구나. 거기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노예화 되어가는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는 거, 병에 걸리거나 병이 낫는 거, 유명해지거나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런 건 신앙생활과 전혀 함수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신앙생활과 전혀 함수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중을 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열매는 여러분의 유기, 그 거짓 자아가 얼마나 죽었느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변했는가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게 다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인데 이게 다 뭐예요? 사랑, 온유, 화평, 인내 뭐예요 이거?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이라니까요. 종에게 필요한 것들인 거예요 이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게 능력, 신유, 기적 이거 아니라니까요. 사랑, 온유, 화평, 겸손이라고요. 이건 남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입으로 자기 안에서는 그러한 열매가 분명히 나타났다라고 수차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원문은 스티그마타 투 큐리오 예수예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로마 시대 이전, 그러니까 헬라나 그 이전의 폴리스 시대 때는요. 노예들의 인권이 상당히 보장이 되었었어요. 헬라 시대가 인간들의 인권이 가장 보장이 되었던 때예요. 그때는 신화도 신들도 사람처럼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최고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노예들의 인권도 상당히 보장이 되었었다고요. 여러분이 노예 그러면 무조건 무슨 사탕수수 밭이나 목화밭에서 죽어라고 일을 하는 쿤타킨테만 떠올려서 그런데 당시 고대 시대의 노예는 그런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음악하는 사람들, 미술하는 사람들, 연극인, 이런 예술하는 사람들과 의사, 상담과 가정교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노예였어요. 귀족들은 목욕탕에서 목욕이나 하고 신앙을 풀면서 놀았다고요. 나머지는 전부 노예였어요. 로마의 노예가 85%였어요. 로마 인구 중에. 그런데 얼마나 그 인권을 존중해 주었는가 하면 당시 헬라의 어떤 주인이 노예를 부리는 어떤 주인이 쓴 일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요즘 우리 집 노예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는다. 밭을 좀 가르라고 매일같이 잔소리를 해도 전혀 듣지를 않는다. 어제도 나 혼자 밭을 갈았다. 오늘도 우리 노예들은 놀고 나 혼자 밖갈로 나간다.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 시대로 접어들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이 되고 노예는 그 막강한 제국을 떠받치는 중요한 노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노예들을 귀족들과 확실하게 구분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노예들에게는 주인의 소유를 표시하는 문신을 새겨버렸어요. 인두로. 그 문신이 바로 스티그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그마타 투 큐리오 예수라는 말은 내 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에게 소유된 그분의 종이라는 흔적, 인두로 지진 문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몸에 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흔적, 다른 말로 인두로 지진 듯이 확연한 그 문신이 뭐였을까요? 그것도 그냥 스티그마도 아니고 스티그마타 복수예요. 흔적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흔적들이. 내가 예수의 소유라는 흔적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내용인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양선 이런 것들이 그 사도 바울의 몸에 인두로 지져놓은 문신처럼 확연하게 나타났었다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이, 예수의 종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타났다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종처럼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왕노릇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그걸 연습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병났고 예수를 믿고 부자되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노예 만들기의 과정, 종 만들기의 과정을 둘라고개호의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게 되는 완전히 항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런 아담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매일매일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의 옛자아가 해체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그 몸에 인두로 지진 듯이 확실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내 이웃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을 신학에서는 기독자의 자유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자유롭지가 않아요. 사실 더 속박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 말아야 할 거,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이 기독자의 자유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던 그 삶을 멈추고 전에는 마귀의 손아귀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나 이외의 존재, 즉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자유롭게 나 이외의 존재를 섬기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기독자의 자유인 거예요. Able not to sin. 글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게 기독자의 자유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남을 사랑하고 자유롭게 남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기독자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라고 공언하고 가셨는데 왜 그 자유를, 그 섬김과 사랑의 자유를 발휘하는 자들이 없냐 말이에요, 이 땅에. 오늘날의 기독교는 오히려 이 육적인 나를 펄펄 뛰며 살아나게 만들어주는 이상한 잡교가 되어버렸어요. 온통 나뿐이에요. 나의 구원, 나의 행복, 나의 감격, 나의 부유함, 나의 유명세, 내 병의 치유. 여기 어디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죽여서 다른 이의 유익을 추구하는 종의 모습과 섬김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온통 나지. 나.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내가 해체되고 내가 자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몰아와 무아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옛 자아인 내가 죽고 이제 새로운 자아가 확 올라와 버리는 거. 교회는 바로 그 기독자의 자유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모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내가 옛 자아의 성품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과 사건 이런 것들을 경험케 하시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진짜 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종이 뭡니까?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도 주인이 시키는 그대로 하는 게 종 아닙니까? 그 진짜 종으로 만들어내는 거라니까요. 이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왼수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매일 잔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부하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둘라고개요.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라니까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노예가 안 된 사람, 예수의 종이 안 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나라에는 그게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 때 아주 훌륭한 설교자였던 제임스 브라운 목사님은요, 차 타고 공연하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젊은 나이에 대소변을 못 가리는 그런 처지까지 되었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망가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느 날 자살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술에 몹시 취해서 자살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어떤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마침 문이 열려있고 몇 사람이 옹기종기 앉아서 찬송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술주정뱅이가 너무 힘들어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잠깐 쉬다 갈 양으로 그 교회에 들어가서 뒷자리에 가서 앉았대요. 그분은 오랜 세월 대소변도 못 가리고 거리에서 불황자로 살았기 때문에 몸에서는 아주 고약한 악취까지 풍기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지독한 술 냄새까지 뱉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내 그 작은 예배당이 그 사람의 악취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분 곁에 앉아 있었던 어떤 남자분이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었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고 그 손을 꼭 잡고 있더래요. 그 남자분은 그 악취가 풍기는 술주정뱅이의 손을 붙들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더라는 것이죠. 예배가 끝나자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던 목사님이 내려와서 그 악취나는 술주정뱅이를 꼭 안아주었다. 제임스 브라운 목사님은 그때 일을 이렇게 회고하셨어요. 만일 내가 그 예배당에 들어가 앉았을 때 내 곁에 앉아있던 그 남자가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코를 막고 다른 자리로 옮겨갔더라면 난 부끄러움에 그 길로 그 예배당을 뛰쳐나와 어딘가 외진 골목을 찾아 자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계속해서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 더러운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당연한 자유마저도 박탈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자유마저도 박탈해버린 것입니다. 너는 남들이 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코를 막고 도망갈지라도 너는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해버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사랑해주고 섬겨줘야 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내가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해주고 섬겨줘야 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인 내가 내 이웃의 종이 되어 진정한 섬김의 도를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험담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 이간질이 난무합니까, 여러분? 나는 자꾸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험담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 이간질, 남 쌈붙이는 거 이런 건 아직도 내 안에 그 옛 자아인 나가, 그 거짓 자아인 나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욕하고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그 사람들을 내 아래로 몰아넣고 짓밟아버리는 행위예요. 나는 얘들보단 좀 낫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악질적인 아담들의 죄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교회이고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교회 안 오고 도박장 가는 게 낫습니까?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끌고 오신 그 하나님을 왜 못 보고 술 마시고 교회에 온 사람을 저 사람은 도저히 구제불능인 사람, 나보다 한참 못한 사람 이렇게 취급을 하시냐고요. 제가 옛날에 대학 시절에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고 다녔는지 제가 제일 많이 마신 기록이 소주 16병. 경희대학교에서 술을 제일 잘 마신다는 사람이 저하고 대결을 하러 왔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16병 딱 먹고 일어났다고요. 제가 어느 정도 술을 마시면 기분이 거나하게 좋아지면 항상 불렀던 노래가 허리케인 박이라는 노래예요. 오랜만에 만난 그녀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 우리 조예원 집사님이 그 노래를 너무 잘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무지 반가웠어요. 그 웬만큼 놀아서는 거기까지 모르거든요. 그걸 아신다고 해서 참 괜찮은 분이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술을 마시면요 꼭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워서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꼭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 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는 제가 작은 교회 다녔으니까 문을 다 열어놨다고요.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서 엉엉 울고 싶은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술 먹고 들어가는 게 참아. 근데 어느 날 진짜 어느 정도 권하게 이렇게 취한 다음에 교회를 들어갔어요. 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서요. 그리고 거기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게 참 힘들어서 막 울었어요. 근데 사찰 집사가 와가지고 술 먹고 교회 와서 운다고 지랄을 떠는 바람에 제가 그 교회를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술 먹고 나이트클럽 가면 괜찮은 거예요? 어디 가야 괜찮은 거예요? 술 먹고 어디 가야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 내가 죽어서 다른 이들이 유익을 보는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그들의 진가를 발휘해내는 곳이에요.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스티그마타 투 큐리오 예수,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는 연습을 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은 창녀, 가늠하다 잡힌 여자, 세리 그들을 품어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포도주도 같이 마셨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저렇게 밥을 먹는가. 그런데 그 앞에서 보란 듯이 난 포도주도 먹어 그러셨다니까요. 뭐가 예수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어떻게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자랑이 되고 봉사 많이 한 것도 자랑이 되고 돈이 많은 것도 자랑이 되고 선교 갔다 온 것도 자랑이 되고 직분도 자랑이 되고 자기가 해체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어떻게 그런 자랑이 난무합니까? 우리는 설사 다른 사람의 흠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흠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는 혹시 저러한 흠이 없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저러한 흠을 여전히 갖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룩한 일에 힘을 쓰는 성도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상대방, 흠을 갖고 있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 눈물 흘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눈물을 흘렸던 예수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뭐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요 몇 주간 계속해서 술 드시고 오는 분이 계시죠. 그분 알코올 중독이에요. 여기서 그분 이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왜 여지껏 여러분 그분이 오신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왜 그분 이름도 모르죠 지금요? 여러분이 그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 거야? 나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와는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교회에 술을 마시고 오냐? 그래서 가까이 안 가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분보다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고 있다라는 자신 있으신 거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 적어도 낫다라고 하셔서 그분을 무시했다면 적어도 나는 그 사람보다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고 있다라는 자신이 있어서 그러신 거냐고요. 여러분은 어떤 다른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십니까? 혹시 여러분 돈에 중독되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식에게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먹거리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예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커피에 중독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앉으면 남 험담하고 이간질시키고 시기하는 그런 것에 중독되어 있지 않아요? 앉기만 하면 남 욕하는. 성경은 분명 네 형제를 향해 나가라 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과 남 험담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과 이 살인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누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누가 누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주시지 않았으면 저보다 더 못되게 대칠 사람이야 라는 것을 깨닫는 자, 내가 해체되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린 교회에서 그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곳이 언젠가부터 자기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고 이익이 안 되는 것들을 쓰레기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사랑과 긍휼과 온유는 자기와 비슷한 수준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자기 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은 전부 적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세상 학문인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호혜성이라는 거예요. 호혜성. 나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에만 반응한다. 경제학자인 로버트 프랭크하고 버논 스미스가 최종 제한 흥정 게임이라는 것을 하고서 논문을 쓴 게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선택을 하고 A라는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첨부를 줘요. 그리고 B라는 사람과 흥정을 해서 그 사람에게 얼만큼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라 라고 이런 시험을 했어요. 공개적인 신분,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랬더니 A라는 사람과 그 B라는 사람이 흥정을 막 하다가 정확하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500불을 주더라는 거예요. 인간 공평한 자들인가?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게임 규칙을 조금 바꿔서 A와 B가 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없게 하고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앞으로 영원한 익명성까지 보장해주자 A라는 그룹의 사람들이 B라는 그룹의 사람들에게 한 푼도 돈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전혀 이익관계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다른 이들에게 전혀 이타적인 행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버먼 스미스는 인간이란 선천적으로 공평관념을 존중하거나 선행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돌아올 좋은 평판과 이익을 위해서 단순히 저축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그의 논문에서 인간의 실체를 밝혔다. 교회가 살짝 감춰놓은 걸 경제학자가 까발려버린 거예요. 부끄럽게 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금통을 돌리면 헌금이 많이 나와요. 공개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익명성이 보장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헌금통 놔두고 익명성을 보장해주면 헌금은 3분의 1로 뚝 떨어져요. 누가 보는 곳에선 잘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누가 보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된 곳에서는 개판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귀한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쌍욕들을 짓거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그건 세상적 논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건져내어진 거룩한 separate 된 자들이잖아요. 그게 거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 호혜성의 논리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대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자는 관심도 없고 나가든 말든 저거는 와서 밥이나 축내는 거지 저거 와서 우리 교회 아무도 오면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해버린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이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삼키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뱉어버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이 되는 훈련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 어떤 흠이 있는 자들보다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걸 섬겨야 하는 그 종이 되는 훈련을 하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비록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기쁘게 가겠습니다. 아무도 안 본다 할지라도 비록 암흑의 집사가 지금은 꼴도 보기 싫은 왼수지만 그리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종으로 삼으시고 내 이웃의 종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바로 오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앉아 그의 발을 닦습니다 라는 이 종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종은 없고 전부 왕들만 있어갖고 말이죠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다 밟아버려야 돼. 교회 파토내도 상관없어. 내 자존심은 어떻게 서든지 지켜야 돼. 이건 아직 나는 은혜의 복음을 모릅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세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여러분을 품에 품고 여러분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았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거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옮기셔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은혜 받는 날이에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내려오십시오. 그들이 진정 하늘의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기독교는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독자의 자유, 섬김의 도, 순종의 도를 배워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내 콧대를 높여주고 나를 고지에 올려놓는 그런 엉터리 무당 잡교가 되어버렸는지 제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